네, 말씀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205페이지일 수도 있고 206페이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205페이지 혹은 206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말씀에 앞서서 예수로 기도드리도록 먼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후제 3일 되는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리로 예수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시고, 기회 주실 때마다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님으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 오늘 읽으신 10장 39절부터 43절 말씀, 예, 주일날 말씀, 예수의 증인에 관련된 말씀으로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전도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텐데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 바로 43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는 이 43절, 44절 말씀을 우리는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이 고넬료 가정에 보냄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죠.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잠깐 앞에 28절부터 잠깐 보시면은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유대인의 법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고 가까이 교제하면 안 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 28절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법인 걸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방인은 네가 뭐 고넬료가 더 잘 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네, 꿈속에 배고픈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잠들었을 때 그 부정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했을 때 처음에는 베드로가 먹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거룩하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는 부정하셨다 할지라도 부정하다 할지라도 지금 부정한 것을 정하신 게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깨끗하다 하면 정하다 하면 부정한 것을 정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정하다 했을 때 그 깨끗함을 정할 수 있는 것도 그 권세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정함과 부정함의 판단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그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 이 가정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법인데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데도 그거 법을 어기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후반부에 아니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묻습니다.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이제 고넬료가 설명을 하는 거죠. 왜 불렀는지를.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호련이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루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예, 이 부분에 네, 밑줄을 표시 그어서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주는 예수님이시죠.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예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금 당신의 육체를 빌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모였습니다 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고 있죠. 네, 이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이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고린도전서 1장 말씀같이 화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게 그 오게 되었고, 그 말씀을 받는 그 고넬료는 그 말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이 과정,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에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는 그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와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복음을 듣는 자의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리고 위법이든 아니든 그것을 정하다 부정하다, 저 사람이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선입견으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 판단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장해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도 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씨를 받는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잘 다시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지금은 이게 이제 핵심인, 이 말씀을 핵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번째 그 좋은 땅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 씨앗을 받아들인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받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정말 좋은 심령, 좋은 땅에 떨어져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가 가졌던 그 마음, 겸손한 마음, 항상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런 베드로가 보냄을 받,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고넬료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성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와 가정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지금 오늘 10장에서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38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가 되었음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고넬료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를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셨던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바로 우리는 그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까지 그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고넬료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유대인들은 그를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나타나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증인들은 이제 설명합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음식도 먹은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셔서 확실히 나타내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증인 삼 전파하는 데 증인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금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는 산자와 죽은자의 재판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고보서 4장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야고보를 통해서도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바로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의 입법자와 재판자, 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웃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1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구원하기도 하고 멸할 수도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서 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서두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의 법을 어기고 지금 고넬료 가정에 온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고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왔고, 그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당신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을,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이제 전해달라는 거죠. 그것을 전한 내용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죄사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반대로 심판의 반대인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도 있고 죄를 사하여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바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라 명하신 그 전도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 이것은 베드로는 지극히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당신에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듣기를 원하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명령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해달라는 것이 요구가 바로 고넬료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 요구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 증인이라 했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4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정확히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증인의 역할을 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본 대로 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밝히는 것이 증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5장 1절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증인은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그대로 진술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 말씀에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잠언 14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증인이 신실한 증인이고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증인들이 바로 진실되게 말하는 증인이다라는 것을 잠언 14장 5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처럼 신실하고 진실된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본을 지금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그 명령,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성경을 열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바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그 가장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본들에 들려주신 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누룩 섞지 않고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선지자가 이미 과거에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고 그들이 증거한 내용은 하나인데 바로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죄사함이니까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인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누구든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지 않았다면, 그 보냄을 받은 것에 순종치 않았다면, 그랬다면 고넬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려주는 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설명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아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으로 전하는 그 전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이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복음을 전도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 39절에 새벽 오히려 미병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한테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 내어 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이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42절 이하 44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읽어드리면 42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라고 여기는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하고 떠나시는 것을 여기서는 만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너희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세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밝히시죠.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4장 44절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생명의 빛이니까. 그 복음에는 복음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바로 그 복음에는 우리의 구원이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먼저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증인된 예수의 증인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우리로 증인 삼아주셨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넬료에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것을 왜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성경의 기록을 남겨주시고 알려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이제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왜냐면은 전도가 왜 필요하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그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을 다시 그들에게도 알려줘서 그들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바로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하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증인 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왜 전도 일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 위에 굳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디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이제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디도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도 자기 때가 되심에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에 그 예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맡기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 예수 이름의 구원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껄끄러운 관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서로 영접하고 맞이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서로 껄끄러운 관계, 서로 부끄러워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끄러워하는 관계,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담대히 예수의 증인의 삶을 우리도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위법인 줄 알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나를 거꾸럽게 볼 걸 알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에게 사람과 사람에게 껄끄러운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왜냐면은 우리는 예수님과하고 나하고 그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이게 문제인 거지 사람에게 관계는 지금 이게 우선이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낯을 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껄끄러운 관계로 갖는다, 부끄러운 관계로 갖는다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관계입니다.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사실은 사람과의 낯을 보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지 사람의 증인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그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했다면 지금까지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의 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위할까? 하나님을 위할까?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지 예수님의 종이지 사람의 증인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교회를 자랑하거나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전하고 어떤 교회를 전하고 교단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말씀을 혼동해서 교단이나 교회나 어떤 목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사람의 종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의 증인은 오직 예수만 증거합니다.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낯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위법인 줄 알아도 유대인들과 설사 껄끄럽게 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 정말 화평의 관계, 하나 되는 관계 그 관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40절 이하 42절의 말씀에 제자들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 42절을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여기서 저희는 그 제사장 편에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언급했던 것을 대제사장이 여러 차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들이 사도행전 5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4장과 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난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해서 계속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가말리엘의 지혜로운 가말리엘의 교법사 때문에 그 죽음을 면하죠. 면케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가말리엘의 교법사의 말을 옳게 여겨서 죽이지 말라라는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여기서도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을 맞는데 그 아픔보다도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았다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더그 일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 예수님과 나가 합당한 관계라는 거. 그게 더 기뻐서 정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쉬지 않았다. 오히려 맞아서 아파서 죽을까봐 쉬쉬하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람을 낯을 보고 자신을, 사람을 위하는,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위협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을 낯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의 증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었기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일을 했다라는 거에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도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할까? 예수님을 위할까? 항상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관계를 껄끄러워질까봐 더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될수 있다는 것은 이처럼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이름의 죄사함을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는 예수죠. 주 예수께서는 내 곁에 서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강건케 하신대요. 나를 강건케 하심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대요. 붙잡아 주시는 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사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건지어 주신 것.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건케 하신 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예수 이름의 구원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전파되게 전도가 되려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로 나를 내 곁에서 강건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기를 정말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간절한 바람이 그 기도가 나 때문에 아니면 뭐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사람 때문에 역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능력도 성령도 그리고 예수의 말씀도 그 권세도 삼위일체를 이루어주시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의 구원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보냄을 받은 베드로가 자식에게 들려준 그 말씀 그대로 주께서 명하신 그대로 바로 예수 이름의 죄사함을 고넬료 가정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에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핵심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보세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죠. 그 진리의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대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실제로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성령이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내려와 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왔던 그 유대인들이 다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논란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할례받은 신자들이니까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룩한 영, 진리의 성령은 이처럼 예수의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령들 위해 임하십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의 죄사함을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구원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뭐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돼요. 입법자와 재판자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이제 앞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 야고보서 2장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독생자, 외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구원자도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같이 들어가며 나가며 꼬를도 구원도 없고 양의 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나들어야 우리가 구원도 없고 꼴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 이름의 이 복음을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바로 누구에게도 기쁨으로 기꺼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디모데 후서 4장 3절 이하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참 자기의 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신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 5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근데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를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욕심을 이루어줄 수 있는,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즐거운 얘기, 관심 있는 거,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얘기를 쫓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요즘 세상에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뭐 그때 과거도 그랬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욕심,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것만 찾아댕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검색이 왜 발달됐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구글이 저렇게 커졌는지를 아시면 돼요. 검색,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거죠. 각종 정보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찾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고,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5절에서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직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본 내 직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망각하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회 주실 때 그 직무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이걸 내가 망각하게 될 때는 기회 주실 때, 때를 주실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것을 나타내요. 예수의 증인들은 기회 주실 때 바로 예수 이름의 영광, 그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착하고 충성된, 진실된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때와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들이 다 예수님을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복받는 길이에요. 모든 소유를 맡기시겠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24장에서. 예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되는 관계, 그 모습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라고 그 예수님의 그 본 목적을 밝히시고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살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주어진 그 말씀을 이루는 데 모든 것을 다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한 말씀들은 이어서 또 금요예배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위법인 줄을 알면서도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도 베드로 같이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담대히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리고 확신의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사오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증인들이,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입을 벌려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죄사함을 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정말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진리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이루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영광된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아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들 기쁨으로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당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로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으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평안하세요.